아무리 이 세상에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건축가를 동원해서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짓다 해도 그 집에 사람이 한동안 살지 않고 방치해 두면은 그 집에 곧 거미줄이 쳐지고 금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곳곳에 곰팡이가 피고 벌레들이 들끓는 폐가로 변하게 됩니다. 집뿐만 아니라 한 마을 전체도 소위 고스트타운이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들도 미국 저 서부 개척시대에 곳곳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도 누군가가 살아야 돼요. 아무리 멋있는 집도 누가 그 집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집을 계속 갖고 나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라 성전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겉보기에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신뢰를 갖추고 지식과 배경이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영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는 거룩한 전으로 살아가냐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모습을 갖춘 사람을 해도 그 사람이 어둡고 영혼이 혼란스러우면은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변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의 겉모양을 지장하며 바꾸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의 온전한 모습을 갖출 수 없어요. 죄성으로 얼룩질 인간인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할 때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과 본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래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특별히 사울의 그런 삶과 그런 행적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믿는 성들에게 임할 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배우면서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로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윗으로 가서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마 나윗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정한 지명이 나옵니다. 라마 나윗은 라마라는 높은 곳, 하이 플레이스 이런 지명과 나윗, 해비테이션 그러니까 높은 곳에 위치한 지역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살던 고향 이름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활동하는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정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계속 간청에 마주못해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울이라는 젊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안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지파에서 베냐민 사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기름을 부었던 사울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지요. 완전히 딴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그가 교만에 빠져 제사장 역할도 하게 되고 전쟁의 승리를 거둬가지고 자기 이름을 여러 곳에 세우기도 하고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일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폐역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권면했지만 듣지 않게 돼서 사울과 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유다지파 이세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을 대신할 2대 왕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부터 나는 더 이상 사울 옆에서 있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질을 범치 않고 민족의 중부 기도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고향인 나윗으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18절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고향인 라마를 중심으로 그냥 가만히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부름받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 자기의 직분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안수했던 이스라엘 첫 왕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오늘 19장까지 보면은 사울이 처음에는 잘 나갔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왕위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다윗 이 젊은 목동 출신의 이 아주 너무 평범하고 볼품없는 이 젊은이에게 미움과 분노감이 계속 발동하게 됩니다. 사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딸을 아내를 준다는 명목으로 전쟁터에 나가 죽이려는 그런 계획도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다윗을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창문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낸 암살자들을 통해서 죽지 않도록 미리 도피시켰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암살을 피해 도망간 다윗이 라마로 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곳에 살던 사무엘에게서 나가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라는가에 대해 자초지정을 나누게 됩니다. 나에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하늘을 찌르던 권세를 가진 사울 왕이 추월받고 있는 자가 그를 숨겨주거나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거는 모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다윗을 그대로 다 받아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이곳에서 머물라 이런 놀라운 호우를 베풀게 됩니다. 사울이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왕의 권력보다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향해 원한의 칼을 드러내는 사울왕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정말 이러다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오늘 밤에 암살줄 때 찾아와가지고 아니 어느 곳에 갔다가 내가 그곳에 예비된 사울왕의 군인들을 통해서 내가 끌려가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고통 중에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나도 그러면은 이왕에 이판사판인데 나도 이렇게 죽는다 보다도 그냥 싸우다 죽겠다 해가지고 복수의 칼을 사울을 향해 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광야에 피가 마르는 돋비 생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라마 다윗이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다윗에 있다 하매 지금 다윗이 사무엘과 같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소식을 누군가 사울에게 밀고하게 됐습니다. 이때 사울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지금 다마 나윗이라는 곳에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있다는 소식을 읽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아니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세 번이나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어떤 일을 하게 됐어요? 라마 나윗에 가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임하게 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됐다. 사울의 하순이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변화되는 일들이 계속 세 번째 일어나게 됩니다. 참다 못한 사울이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다윗의 목숨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라마 다윗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 읽은 마지막 24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라마 다윗에 가기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부분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란 하나님의 구원과 살아계신 은혜를 체험하는 일들이 라마 다윗에게 계속 일어나댔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라마 다윗 특정한 장소입니까? 어떠한 때입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본문이 제시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교주도 감히 이런 말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 몇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평안을 준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까? 바로 그분은 하늘과 세상의 모든 권세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죄와 죽음의 값을 다 대신 치루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과 저주 앞에 놓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생명과 죽음의 권세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에게 그분이 이 때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초청하시는 메시지를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저와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맞는 약속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감도 더해집니다. 도와줄 수 있는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다 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진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나오게 되면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과 권세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물질 문명이 발달해서 생활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더 옛날보다 많아졌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세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를 안타깝게 만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의 고통은 지금뿐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더 어려울 때도 더 무수히 많았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97%는 전쟁 기간이었고 3%만이 평화로운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그 3%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평화의 그 기간에도 전쟁을 복구하거나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리셨던 그 시간이 인류 역사 가운데 단지 1%밖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가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중동 나라도 사우디와 이란이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어느 곳을 봐도 긴장의 연속이 이어지는 세상에서 참된 안식, 평강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와 찾아오신 주 예수만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29절과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나의 멍에는 뭡니까? 멍에. 예수 믿는 것이 멍에를 메는 거예요.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멍에라고 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멍에는 그분이 이미 다 지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는 이 영적 수고는 감당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는 것이 멍해가 된다면 얼마나 시험거리가 되고 부담거리가 되겠습니까? 한 주에 한 번, 그것도 몇 시간 귀에 잠깐 있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이고 돈은 더 벌어야 되겠고 다음 주에 있는 것도 어디 그로스리 가가지고 계속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꼭 쉬는 날 그 가장 좋은 때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지낸다. 부담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이 지는 멍에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와 행복감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의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됐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했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일을 다 흐트러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성공과 행복을 찾으려 보니까 더 악순환이 된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인간이 겪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며 떠난 것이라면 회복하는 것도 대답이 바로 나오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만이 참된 회복과 변화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러시아의 작가였던 톨스토이가 15살이 될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가 18살이 됐을 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신이 인간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신을 조작해서 만드는 것이라. 친구가 전해준 말이 자기 머리에 딱 꽂혀버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종교는 자신의 자유를 촉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여기며 신앙을 버리고 멋대로 살다가 55세가 돼가지고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종교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이런 고백을 참회록에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설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 깨달았던 그 가르침들이 믿어지게 되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그 받은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진리의 영이 되신 성령님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분 믿는 믿음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실 때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종교적인 지식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게 되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인 구원자여 생명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이러한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저 동부에 있는 어느 분이 신앙 상담을 전화로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오래오래 계셔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다니셨는데 궁금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알겠고 뭐 다 익숙한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짧은 전화 통화로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분에게 믿음을 주실 때 깨달아지고 믿을 수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책들을 추천해 드리긴 하지만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하실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좋은 가르침과 교훈은 있지만 도덕적인 좋은 아주 교훈들이 많이 담아있지만 죽음 이후에 그 일들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아멘으로 믿어지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에 주시는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니까 이 세상에 살아도 담대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걱정도 사소한다. 염려도 팔자라 그런 말합니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밤낮 염려하게 되니까 이런 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이 와도 떠나가게 만들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 구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께서 믿는 자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변화와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와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왕으로 즉위되기 전에 이런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라. 그것은 다윗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사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 그대로 사울에게 성령이 크게 임했고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는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 나름대로 살게 됐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한때 체험했던 사울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성령이 떠나게 되고 그의 마음에 악신, 사단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한때 겸손하며 주연을 사모했던 사울에게 성령님이 떠나시고 악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의 생각을 지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질투심과 미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사실 한 나라의 왕의 권력을 가진 그 사울 왕이 저 광야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이끄는 목동인 다윗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무슨 경쟁 상대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 어느 군 어느 리 저 상권 리장을 하는 사람을 질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사위자, 충성스러운 부하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찬양할 때 자신을 붙들건들게 했던 앙신이 떠나게 했던 치유를 실제로 경험했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신을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출해 주었던 다윗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 했었어요. 다윗을 죽이는 계획이 실패하면서도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군인들을 보내고 자기가 이제 나서서 다윗을 죽이겠다 나오는 내용이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더욱더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결국 다른 사람까지 더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언했다 말합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을 봤는데 그들도 예언하게 됐어요. 이제는 사울 자신이 갔을 때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라말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도 임했어요. 이 놀란 일들이 일어났죠. 그가 라마다에도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게 됐다.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분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오히려 예언하게 되면서 자기의 입었던 왕의 제복을 다 벗겨내고 제 몸을 그대로 사물 앞에 드러내게 되면서 예언을 하게 됐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온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지만은 너도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네가 똑똑히 보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요. 왕의 모든 아주 찬란한 제복을 다 벗었고 벗은 몸으로 사무엘 앞에 엎드려 하루 밤낮을 보내게 됐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사람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다윗, 사울, 결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사울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실체가 있습니다. 악령은 죽이는 영이죠. 파괴하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울 같은 사악한 마음으로 돌변한 사람도 생명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 그가 비록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는 너무도 평범하고 초라한 시작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비결을 사무엘상 18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가 천지에 있었습니까? 그 옆에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셨어요.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계속 그는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었어요. 시카고에 있는 미국 무디, 이제 바이블 칼리지, 또 무디 기념교회를 담임하고 저 캘리포니아에 탈벗 신학교를 학감으로 지냈던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역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되도록 말하지 않도록 애쓰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실수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보류하겠습니다. 종종 잘못될 가능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출발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매사에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잠시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함께 하나님의 놀란 약속을 아주 풀리 누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 일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연약한 인생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후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에게 이제 나는 떠나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해가지고 황금 덩어리 10개를 내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성령의 불을 그곳에 부어주셨어요. 불은 영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게 되면 기계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곧 녹이 슬게 돼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 지난 목요일 새벽에 교회 저녁에 불이 깜박깜박해요. 전기사 연락을 했더니 바로 전선을 전류를 공급하는 이 트랜스포머가 50년이 되니까 다 고장나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고치해졌는데 바로 온 교회가 환해졌습니다.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사단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 보면 이 영적인 능력을 주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셨습니다. 소멸하다는 것은 불을 끄다는 거예요. 제거하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을 내재하심이 사라지고 소멸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에너지를 받아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인생을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가 딱 단절되게 되면은 어떻게 그를 하게 됐습니까?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하다 보니 그 주님의 일에 열매가 맺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 디모데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지금 점점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느니 말씀합니다. 네가 처음에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누렸을 때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소멸치 말라, 이 말씀은 과거 옛날 얘기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Present tense예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나간 옛날 얘기해가지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나도 그때 주님의 일 열심히 그때 없게 사랑했지. 이런 일들을 했지. 언젠가 나도 그럴 믿음의 때가 오게 됐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아니에요.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심령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 있습니까? 그분의 영정과 그분이 주시는 소망으로 차 있습니까? 어떤 일들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까? 자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9절에 보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면 제단 위의 불이라 그냥 외적인 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제단 속에 항상 타올라야 될 성령의 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진 사울을 통해서 성령이 떠난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황폐하게 될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기대를 하지 않는 그 인생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사울의 인생과 그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영원한 목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실 때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그때를 바라보며 살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 변화예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아니면 악령, 사탄의 지배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늘 은혜만 충만하고 성령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악령도 놀랍게 역사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적인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배받게 되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례를 가로막습니다.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 걸어가면서 많은 장애물을 걸어왔지만 앞으로도 그런 일을 여러분 만나게 될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좌절과 낭망과 두려움, 포기, 하나님을 향한 의심, 이런 태클을 걸게 될 거예요. 내 육신에 편하고 좋은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거짓으로 심어줄 거예요. 이러한 거짓의 영의 시험과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꼭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끈을 놓치면 안 돼요. 주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마음속의 질투와 미움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원한, 후회스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시고 확신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한 주간에도 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